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여름에 여름 신앙 강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6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7월을 맞아서 올해 여름에는 어떤 공부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약 성경의 그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공부와 말씀을 겸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모두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구약 성경을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 5, 17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이 앞에 17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17권을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뒤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의 책이 이제 17권인데 이거를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선지서 중에 앞에 5권은 대선지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 그래서 그걸 숫자로 하면 52, 55, 12 이렇게 외우면 구약성경 39권의 순서가 한 번에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진 책이고요. 이 앞에 있는 17권의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로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5권의 이 시가서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경험을 노래로, 그러니까 시가 노래잖아요.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의 기대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설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기대를 이야기로, 노래로, 설교로 기록한 것이 합쳐져서 구약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는 예언자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시대에는 예언자가 늘 나타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뭔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언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17권의 예언서는 모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한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위기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위기든지 나라의 위기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백성들을 꾸짖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언자들의 역할은 현실 비판도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놓여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를 볼 때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이제 예언자들의 이름이잖아요. 17명. 근데 이 예언서는 시대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말라기가 제일 나중이 아니라 이 이제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로 나오지만 이 순서는 반드시 시간상의 순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그러니까 대선지서 다섯 권은 분량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꺼우면 앞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선지서들 중에는 제일 두꺼워요. 모두 66장까지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 제일 두껍기 때문에 맨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분량으로 기본적으로 순서가 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미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미가는 중간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 두 분이 이게 서로 알고 지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의 이 두 분이 전한 그 메시지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꾸지짐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치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자리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표현 방식과 그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이사야는 아주 유명한 장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의 그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에서 50장 3장을. 그래서 이사야는 그 고난받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선포가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서 이 두 예언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구약의 예언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 왕족의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던 상류층에 속한 예언자였어요. 예언자이면서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볼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으로서 사회의 그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주 스스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사회적 계층이 많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더 신랄합니다. 이 미가의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 지역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45년에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과 시리아를 정복할 채비를 갖추면서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도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제 유배시키는 그러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무능과 위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토라의 이상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또 부자들은 무력으로 풍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그렇게 짓눌린 백성들은 또 자책감 없이 거짓말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또 고든 것을 오히려 굽어지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 지도자들의 죄를 미가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드러니 미가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시대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여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곧 닥쳐온다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일쑤였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돈벌이가 종교인들의 유일한 관심이 된 시대. 이렇게 참된 예언자의 음성이 사라졌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에게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꾸짖을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말인데 사실 이런 말은 아무리 예언자라고 해도 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게 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전해야만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어느 시대나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나 역사의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언자의 말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쓰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낡은 생각을 깨뜨리고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은 그러한 틈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예언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그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신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신랄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 속에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칠 때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 옆집 애를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역설적으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우리 교우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법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질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속이 좀 좁은 사람이 하는 게 질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다니.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질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그 종교에서는 이 감정의 초연함을 되게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불교 경전에는 이 분노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서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화를 내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미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은 저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저것이 무더기로 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무더기는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그런 무더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어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산이 새로운 희망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현실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내려다보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몰려오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인간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지만 상한 것을 싸매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흐르고 또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 예언자는 그러한 평화의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참혹한 전쟁의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참 현실성이 없는 어이없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이 그냥 꿈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허망한 공상이 되지만 그 꿈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혼자 꾸는 꿈은 봄날의 꿈처럼 허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의 꿈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용기 있게 현실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시작은 먼저 지금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칠고 냉랭한 것들을 녹여내고 그것을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이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날카로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확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난 주간에도 이스탄불의 공항에서 자살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어제는 방글라데시에서 인질극이 벌어져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거칠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러한 폭탄 같은 것들을 우리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와 다른 것을 거부하는 마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참 불고 있는 트럼프 신드롬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영국의 브렉시트의 본질이 뭡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기심, 두려움이 그 마음의 그 뿌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거부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미워하라고 하고 분열하라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속삭임들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용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다툼?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미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그 자리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칼과 창인, 그 날카로운 것들이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칼이나 창같이 날카로운 것을 품고는 다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아주 아슬아슬한 희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리아에서는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갈등의 이면에 불신과 증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인간에 대해서 품어야 할 그러한 희망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깻잎 모종을 제가 집에 있는 깻잎 모종을 지난주에서야 밭에 옮겨 심었어요. 한 요만큼 손가락 크기만큼 자란 그 어린 모종을 밭에다 심어 놓으니까 집에 있어도 그 마음이 위태롭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그 어린 싹이 혹시 저 비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조금만 해가 나면 저 얕은 뿌리가 혹시 이 햇볕에 말라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 어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식물 뿌리 옆에 이렇게 흙을 도두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싹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일어나서 흙을 돋아주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면 그 희망의 뿌리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을 녹여내서 미움과 분열이 치유되는 세상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주변을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연약한 것들을 먼저 사랑으로 감싸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품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섬기고 돌보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처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